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일출을 혹시 보셨나요? 새해의 일출을 보는 것은 꽤나 낭만적인 일이죠. 저는 동해선봉 견적필살, 일출부대 출신입니다. 요즘은 서핑으로 아주 유명해진 양양 동해바다, 바다에서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주로 밤 근무를 서요. 밤 근무를 쓰는데 전반야 근무를 서면 초저녁부터 해가 지기 전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부터 자정이 지나서 한 1시나 2시까지 근무를 서고요. 후반야 근무를 서면 이제 자정이 되기 전에 나가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그걸 보통 뭐 EENT라고 부르는데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좀 환해진 그런 시간까지 근무를 섭니다. 이 후반야 근무를 서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걸어오다 보면은요, 반드시 일출을 만나게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요, 일출을 만나게 돼요. 이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황빛 일출을 넉넉히 지켜보는 게 군생활의 힐링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컬러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색채 치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이 색을 사용해서요, 건강을 증진하고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치료하는 민간 의학입니다. 여기서 이 일출, 주황빛은요, 기쁨, 따뜻함, 창의성, 격려, 행복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칠렐레 팔렐레 아무 때나 웃고 다닌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막 하하하 웃고 다니면 뭐예요? 나사가 빠진 거죠. 그렇죠?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타인의 불행 앞에서 나도 똑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 기뻐하는 태도는요,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물에나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당했던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색깔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쁨이야말로 온전한 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정치, 과학, 외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다재다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랭클린에게도 흑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흑역사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사람이 한때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제대로 된 전파가 없던 17세기 초반 미국에는 책녘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책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달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력에 날짜랑 이렇게 기념일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달력에 다른 정보들도 많이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날씨 예보나 논설, 별자리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에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뉴저지주의 성공한 출판업자 타이탄 리즈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리즈 책녁이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리처드 손더스라는 가명으로 가난한 리처드의 책녁,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책녁을 발간했습니다. 후발주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극적인 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의 책녁에다가 이 타이탄 리즈가 1733년 10월 17일에 죽을 것을 예측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발간합니다. 당연히 타이탄 리즈 측에서 반박했겠죠. 하지만 프랭클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리즈 책력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리즈는 이미 죽었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결국 타이탄 리즈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1738년 그로부터 5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가난한 리처드의 책력에서 타이탄 리즈가 썼다는 가짜 편지 내용을 죽은 이후에도 게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실제로 1733년에 죽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출판된 리즈 책력은 내가 아닌 사기꾼이 쓴 것이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리즈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리처드의 책력이라는 이 책력이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부동의 1위 출판업자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후에도 이 사람은 이 가짜뉴스가 농담이었다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에는 여러분 어떤 색깔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검은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검은색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잿빛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잿빛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와는 달리 핑크빛으로 반짝거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요, 유머러스한 남자가 여성에게 인기 있는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까? 유머러스한 남자가 인기가 있나요? 그 인기 있는 이유를 뇌과학으로 분석했어요. 근데 가벼운 농담 때문에 웃을 때랑 행복해서 웃을 때랑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동일하대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 가벼운 농담 때문에 웃을 때랑 행복해서 웃을 때랑 잘 구별을 하지 못한대요. 청년 여성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은 이 소소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서로 소소한 기쁨을 나누면서 사는데 있습니다. 자, 잿빛 기쁨도 그리고 핑크빛 기쁨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기쁨의 색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기쁨의 색깔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기독교 초초신자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우리 동교형제 같은 친구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그냥 외울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자,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요, 가볍게 스쳐가는 아까 그 소소한 기쁨보다는 충만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다양한 인사가 있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평안하시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다양한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이런 카이레테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카이레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하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사 들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교회에서는요 이런 인사를 자주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 상태가 힘들 때 그런 인사를 들으면 여러분 삐뚤어진 반항심이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으로도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밈들, 각종 밈들, 막 웃짤들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기쁨을 짜내야 할 만큼 밋밋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그래요. 그걸 봐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기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받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더 심각했습니다. 이제 막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작은 책으로 엄청난 시험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가 존재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압과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냥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깊은 불행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요, 자칫하면 이게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잘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대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품는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자,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과 외부의 탄압과 또 내부의 혼란과 이 가짜 뉴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너무 단순한데요. 믿음 하나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내 눈을,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그래서 쉬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안에 충만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의 색깔은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요? 저는 흰색을 선택했습니다. 흰색을요, 빛의 색이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색채 치유, 컬러 테라피에서는 5장 6부 중에서 폐에 해당되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흰색을 보면 치유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흰색 가운을 입죠. 여러분, 인간은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듯이 이 기쁨 또한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감사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숨결에 주인이심을 깨닫는 데서 솟아나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얻어지는 쾌락과는 구별됩니다. 이 내면의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에는 이 흰색, 이 빛의 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 이 기쁨은 우리 삶이 주님의 색과 빛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먼저 마음과 실천의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는 사랑이 막 가득한데 말과 행동으로는 불평과 투정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인가요? 불평인가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진실해집니다. 반대로 당장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말과 행동을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들은 마음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랑 없는 상황에서 베푸는 그 사랑이 화해와 사랑의 물꼬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영상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이 워딩을 읽으면, 이 대사를 읽으면 별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라마의 내용을 짧게 가져왔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영우가 웬일이야? 구내식당 밥을 다 먹고.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아?
권모술수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나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영우가 친구 수연에게 들려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랑 없는 사랑의 행동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마음 먹기가 행동하기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과 감사가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랑하는 척, 또 감사하는 척 한 번이 마음까지 녹이는 봄날의 햇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마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라는 뜻으로 유카리스테오 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선을 뜻하는 단어 유랑 거저 주다, 아낌없이 주다를 뜻하는 카리조마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모든 일을 선으로 갚아라, 선하게 반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든 일에 선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 감사가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뭐가 좋은 일이고 또 뭐가 나쁜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한계의식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타국에 팔려갔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불행한 일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빅픽처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기쁨을 이 한 해 동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물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쁨의 색깔 하나님의 색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100%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의 물꼬가 트이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햇살 같은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